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암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최첨단 의료 AI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AI가 의사랑 진단 의견이 딱 엇갈렸을 때 현장의 의사들이 AI의 판단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비율이 무려 82%에 달한다는 사실 혹시 믿어지시나요?
와, 82%요. 거의 대부분을 안 믿는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시스템이 막상 병원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이 흥미로운 대화의 제3회 참석자로 초대합니다.
정말 아주 상징적인 통계로 문을 열어주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거부율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관통하거든요.
아, 핵심 주제요?
네네.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 아무리 똑똑한 AI를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을 환자와 의사가 숨쉬는 실제 병원 현장에 이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전 도입이죠.
맞아요. 이걸 이른바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장벽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니까요.
아, 라스트 마일. 그 현장의 장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보기 위해서 우리 다가지 중목 상하이에 위치한 복단대학 부속 화산병원 영상판독실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과거 병원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청취자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지만 환자가 이 캠퍼스 저 지점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커다란 엑스레이 필름이나 CD 있잖아요.
그걸 직접 들고 다녀야 했어요.
맞아요. 노란 봉투에 담아서 막 들고 다녔죠. 네네. 병원마다, 심지어 같은 병원이라도 건물마다 서버가 달라서 과거 기록을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화산병원 판독실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 앞에 거대한 화면에 환자가 어느 캠퍼스에서 검사를 받았던 상관없이 5년 전 엑스레이랑 오늘 방금 찍은 최신 MRI가 딜레이 없이 쫙 나란히 떠올라서 비교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화산병원의 사례나 그 화웨이와 루이진병원이 협업한 최근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공통점인가요?
이 병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예산을 쏟아부은 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더 똑똑한 AI 알고리즘 개발이 아니었어요.
진짜요? 그럼 어디에 돈을 쓴 거죠?
그보다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서버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친 거죠. 제각각이던 영상 저장 규격, 그러니까 다이콤 같은 그런 표준들을 하나로 맹렬하게 통일하는 거대한 조직적 인프라 과제에 훨씬 더 매달렸습니다.
인프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돈을 엄청 모아서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막 연산 속도가 빠른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보죠.
네네, 제일 좋은 걸로요.
그런데 정작 병원 캠퍼스마다 사용하는 와이파이 주파수가 다르고 데이터망 접속 권한이 막 엉켜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냥 화면만 반짝이는 예쁜 벽돌이 되는 거죠.
맞아요. 벽돌이죠. 학술지 NPJ 디지털 메디신에 실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의료 AI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엄청 똑똑해졌죠.
네. 전립선암의 다양한 조직 상태를 한 번에 파악하는 다중 매개변수 MRI라던가 유방의 미세한 석회화를 짚어내는 2차원 흑백 초음파, 심지어 특정 파장 빛으로 위장 점막 혈관 구조까지 들여다보는 MBI 내시경 영상까지.
와, 진짜 별걸 다 보네요.
네, AI가 여러 장기를 가리지 않고 암을 척척 찾아내는 만능 조수가 됐단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원활하게 실어나를 이 와이파이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데이터가 오가는 물리적 길을 뚫어내는 것이 라스트 마일의 첫 번째 관문이라면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하신 그 82%의 거부율 기억하시죠?
네, 충격적인 숫자였죠.
그게 바로 그 다음으로 마주하는 훨씬 더 복잡한 심리적이면서도 제도적인 관문입니다. 전립선암 영상 진단 논문에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등장하거든요.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AI의 진단과 의사의 임상 경험이 서로 딱 일치할 때 그때 의사들이 AI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률은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와, 92%면 거의 다 믿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순간 이 수용률이 18%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죠. AI가 수백만 장의 암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보다 미세한 패턴을 더 잘 찾아낸다면 의사들이 오히려 본인 직관보다 컴퓨터 계산을 더 믿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인 의사는 피곤하면 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피곤함을 모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임상 현장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병원에 도입된 대부분의 딥러닝 AI는 수억 개의 매개 변수를 얽힌 이른바 블랙박스로 작동하거든요.
블랙박스요? 그 자동차에 다는 그거요.
아, 약간 다른 의미인데,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는 까만 상자라는 뜻이죠. 엑스레이를 보고 아, 이거 악성 종양입니다 하고 정답은 기가 막히게 내놓는데 도대체 엑스레이의 어떤 질감을 본 건지, 모양의 어떤 굴곡을 보고 암의 징후로 판단한 건지 그 이유를 의사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제 전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 전문가가 저한테 와서 오늘 당장 이 주식에 1억 원을 전부 몰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 재무제표 어디가 좋은지는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느낌상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 네, 아주 정확합니다.
아무리 승률이 높은 전문가라도 그 과정의 논리를 모르면 내 전 재산을, 내 인생에 걸린 돈을 덥석 맡길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돈도 아니고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의사들이 AI 결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하네요.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이게 결국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아, 책임 문제.
네, 의사가 나중에 법정이나 환자 가족 앞에서 AI가 암이라고 해서 그냥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는 AI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지니는지 본인이 먼저 완벽하게 납득하고 그걸 또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의료 AI가 맞닥뜨린 가장 큰 숙제는요. 정답을 잘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현장의 의사를 설득하는 능력이 돼버린 겁니다.
이 블랙박스 문제, 그러니까 이 설명의 부재라는 게 단순히 의사가 AI를 거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1번 1초가 급박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거긴 진짜 전장터죠.
네, 거긴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인 형태인 가짜 경보, 이른바 알람 피로라는 현상으로 터져나옵니다. 환자 몸에 붙어있는 수많은 센서에서 막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과거의 AI 모델들은 조금만 수치가 변해도 막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고 알람을 울려대는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알람 피로를 현장에서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진짜 위급한 환자의 심정지 알람마저도 아, 또 기계가 오작도 가나 보다 하고 무시당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AITEW라는 2단계 조기 경보 체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3개 병원에서 무려 17만 4,292건의 응급실 기록을 긁어모아서 훈련시킨 엄청난 시스템이죠.
와, 17만 건이 넘는 실제 응급실 기록이라니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시스템이 알람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던가요?
첫 번째 단계로 환자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계층화 전략을 썼어요. 이것만으로도 알람이 울렸을 때 진짜 위험할 확률, 뭐 전문 용어로 양성 예측도라고 하던데 이걸 기존의 10% 남짓해서 최고 40.5%까지 끌어올렸대요.
와, 대단하죠?
네, 예전에는 10번 울리면 9번이 가짜였는데 이제는 10번 중에 4번은 진짜 위급 상황을 잡아내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안 멈추고 두 번째 단계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필터를 하나 더 씌웠습니다.
어떤 필터죠?
바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그 거대한 대형 언어 모델들 LLM을 투입한 겁니다.
아, 이 대목이 인공지능 의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언어 모델이 그냥 우리가 풍수에 쓰는 챗봇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글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임상 데이터라는 그 복잡한 숫자의 바다 속에서 일종의 2차 검토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연구진들이 이걸 어떻게 설계했냐면 단일 모델이 가질 수 있는 편향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개를 섞었습니다.
여러 개요?
네. 중국산 딥시크 V3와 Q13, 그리고 미국산 GPT-4-1과 라마33, 여기에 의료 지식에 아주 특화된 매드젠마 모델까지 이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겹겹이 층을 지어서 교차 검증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야, 진짜 철저하네요.
그렇죠. 첫 번째, 수치 예측 AI가 삐용삐용 하면서 이 환자 위용합니다 하고 1차 검보를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 모델들이 환자의 혈압, 맥박, 혈액검사표 같은 원시 데이터를 텍스트로 싹 읽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알람이 의학적 맥락에서 정말 타당한지 자기들끼리 논리적으로 다시 깐깐하게 따져보는 거죠.
근데 청취자분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어 모델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AI인데 어떻게 엑스레이나 혈액검사표 같은 숫자 데이터를 읽고 판단한다는 거지? 그 메커니즘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모델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샵, 보통 샵이라고 부르는 기법 같은 툴이에요.
샵이요?
네, 언어 모델이 환자의 수치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이 먼저 계산을 해줘요. 예를 들어 이번 알람을 울리는 데는 젖산염 수치가 40%, 심박수가 30%의 강력한 영향을 미쳤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 퍼센트로요?
네, 그러면 언어 모델은 그 힌트를 받아들여서 인간 의사가 읽기 편한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브리핑을 쫙 작성해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니터에 그냥 빨간 불빛만 덜렁 번쩍이는 게 아니라요?
네네.
화면에 선생님, 지금 이 환자의 젖산염 수치가 2mmol per liter를 넘었고 동시에 림프구 비율이 20% 아래로 급감했기 때문에 폐혈증 초기 단계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직 구체적인 숫자랑 인과관계를 문장으로 예쁘게 적어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위험해 하고 결과만 툭 던지는 거랑 이 수치가 왜 위험한지 그 과정을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풀어내는 것. 이 둘 사이에는 현장 의사들의 수용 태도에 있어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있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외부 검증 결과를 보면요. 그 메드젬마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한 환자를 놓치지 않는 민감도를 무려 90.5%라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유지했어요.
와, 90.5%요?
네.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가짜 경보는 극적으로 쫙 줄여버렸죠. 드디어 의사들이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진짜 알람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변화네요. 이렇게 응급실의 언어 모델이 숫자를 문장으로 바꿔서 의사를 완벽하게 설득했다면 이번에는 그 설명의 필요성이 병원 전체 생태계로 확장되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딘가요?
퍼블릭 헬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이곳에서는 설명 가능한 AI, 즉 XAI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맹활약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의 오판은 어떻게 보면 환자 한 명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일이지만 개인의 문제죠.
그런데 미생물 검사실에서의 오판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병원 전체,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거대한 재앙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XAI의 역할이 훨씬 더 무거워져요.
재앙이요? 그 정도인가요?
네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천 배지에서 배양된 그 세균 군집 이미지를 딱 보고 AI가 이것은 대장균일 확률이 79%입니다 하고 답을 냈다고 쳐볼게요.
네, 79%.
옛날 방식의 그 블랙박스 AI라면 그냥 79%라는 숫자 하나 딱 던져주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방금 언급하셨던 그 쉐이피나 라임 같은 기법을 시각적으로 적용해서 이유를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세균 이미지 자체를 띄워놓고 AI가 뭔가 성적표를 매기듯이 이유를 콕 집어서 보여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 메커니즘이 살짝 어려운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임 기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숨바꼭질이랑 좀 비슷합니다.
숨바꼭질이요?
네, 컴퓨터가 세균 이미지의 특정 부분들, 그러니까 픽셀들을 무작위로 살짝살짝 가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세균 군집의 그 테두리 모양을 손으로 싹 가렸을 때 AI가 잠깐만, 이거 대장균일 확률이 30%로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반응한다고 쳐보죠.
아, 가렸더니 확률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바로 그 테두리 모양이 아까 79%라는 높은 결론을 내리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였다는 걸 역으로 찾아내는 원리인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그래서 검사실 연구원은 모니터를 통해서 붉은색, 푸른색으로 막 칠해진 히트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AI가 테두리 형태를 보고 플러스 0.37만큼 대장균 점수를 높게 줬고 표면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보고는 오히려 마이너스 0.38만큼 대장균이 아니라고 점수를 깎았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숨바꼭질의 비유를 들으니까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눈으로 판단 근거를 직접 이렇게 점수까지 확인하면 연구원도 자기 책임을 지고 확진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아까 이 검사실에서의 설명이 유독 중요하고 잘못하면 병원 전체의 재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만약에 검사실에서 이 세균의 종류를 잘못 판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의 의사는 그 잘못된 결과지를 보고 엉뚱한 항생제를 환자한테 처방하게 되겠죠.
아, 약을 잘못 쓰게 되는군요.
네, 이 약이 전혀 듣지 않는 세균한테 독한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요. 환자 개인의 치료가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더 무서운 건 세균들이 그 약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성. 뉴스에서 많이 본 슈퍼박테리아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항생제 내성균, 즉 슈퍼박테리아가 병원 내에 쫙 퍼지면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래서 검사실의 AI는 그냥 단순한 정확도를 넘어서 연구원이 그 논리를 100%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을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겁니다.
아,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병원 전체 방역을 책임지는 방어선이 되려면 스스로를 아주 투명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거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접수창구의 서버 인프라부터 응급실의 텍스트 브리핑, 그리고 검사실의 시각적 숨바꼭질까지 AI가 진화하는 모습을 쫙 추적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의 연구 흐름을 종합한 문헌들을 보니까요. AI가 이제는 개별 질병을 찾는 걸 넘어서서 병원의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업무 흐름 전체의 지휘자 역할을 막 넘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진정한 라스트 마일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수술 전 평가실 같은 곳에서 환자의 심전도나 문진표만 딱 보고 이 환자가 마취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단편적인 위험도만 예측했거든요.
네, 옛날엔 그랬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보면요. AI가 그 한정된 수술실과 의료진이라는 빡빡한 자원 속에서 도대체 어느 환자를 가장 먼저 수술실로 올려보내야 하는가, 즉 프리아지라고 부르는 그 우선순위를 매기고 전체 동선을 쫙 조율하는 데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와, 병원 원장님 역할까지 하네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진짜 의심하게 만든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오, 어떤 모델인가요?
바로 컨셉 VLM이라는 모델인데요. 기존의 AI들은 똑똑해지려면 막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의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보통은 데이터가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 모델은 전체 데이터의 단 1%만 훈련에 딱 사용하고도 안과 질환, 병리학적 판단, 심지어 방사선과 영상 판독에 걸쳐서 의료 특화 모델로 완벽하게 최적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시각 언어 모델, 그러니까 VLM이라는 방식이랑 되게 관련이 깊어 보이던데요.
아, 컨셉 VLM이요? 이 원리는 단순히 수많은 픽셀 이미지를 컴퓨터한테 통째로 외우게 하는 그런 무식한 방식이 아닙니다. VLM, 즉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 모델은 의료진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개념 단위로 추론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개념 단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망막 이미지를 볼 때요. 그냥 픽셀의 색깔을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혈관의 출혈이라든가 신생 혈관의 형태 같은 이런 의학적인 개념 라벨을 먼저 딱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사진이랑 매칭하는 식이죠.
아하, 인간 의사가 교과서에서 먼저 개념을 배우고 나서 환자를 진찰하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단 1%의 데이터 힌트만 줘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척척 알아듣고 모델 튜닝이 가능한 거죠.
와, 1%만으로 튜닝이 된다면 이건 진짜 의료계의 혁명이네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렇다면요, 당장 내일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나 혹은 엑스레이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도 이 1% 마법만 딱 있으면 엄청난 최고급 의료 AI를 펑펑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오,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 심층 분석을 맨 처음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아주 중요한 함정입니다.
네, 함정이요? 왜요?
이 1%의 마법이 현실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인공지능이 개념 단위로 학습을 하려면 그 병원의 데이터 시스템 안에 도대체 어떤 형태를 출혈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라벨링 체계가 이미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미가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는 교과서와 커리큘럼이 쫙 갖춰진 인류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1%만 힌트를 줘도 척척 알아듣는 천재가 탄생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동네 보건소랑 저기 서울의 대형 병원은 검사 장비 해상도도 다르고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에 기록하는 용어나 관행도 다 제각각일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나온 99%의 정확도라던가 1%의 튜닝 효율성 같은 놀라운 수치들을 아무 준비가 안 된 실제 병원 현상에 그대로 들이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네.
도입부에서 그 화산병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뿔뿔이 흩어진 서버 규격과 다이콘 뷰어부터 하나로 통일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를 통일하는 그 조직적인 인프라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1%의 기적이나 완벽한 AI도 결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오늘 대화를 관통하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있네요. AI가 질병의 정답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 기술의 층위. 그리고 그 AI를 실제 의사들의 업무 흐림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설득해내는 조직의 층기. 이 두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라스트 마일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복잡한 기술과 인프라 이야기는요, 결코 랩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몸을 분석하고 진료 방향을 결정할 아주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병원에 가시면 화면 너머에 저 똑똑한 AI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네, 의학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알고리즘이 인간의 신뢰를 어떻게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고 있는지 그 치열한 과정을 청취자분들도 조금이나마 체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만한 약간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져보며 끝맺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AI가 깐깐한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게 LIM이나 셰프 같은 기법을 써서 막 시각적인 숨바꼭질도 하고 언어 모델을 총동원해서 친절한 문장으로 브리핑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네, 엄청난 노력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가 너무나 완벽하고 친절해져서 수만 가지 임상 데이터를 동원해 인간 의사가 감히 반박할 수조차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불투명한 블랙박스를 열기 위해서 인간이 기껏 만들어낸 이 완벽한 친절함이 어느 순간 의사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를 멈추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완벽한 설명이 오히려 인간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을 마비시키고 AI를 그냥 맹신하게 만드는 역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